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되게 노아의 방주 갔다 오셔서 여독은 잘 푸셨습니까? 네, 먼 길 갔다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갈 때는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는 그래도 또 좋은 추억과 또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우리 있는 전교인 수련회 꼭 참석하셔서요 함께하는 그 기쁨에 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이 얼굴이 막 그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니까 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더 큰 기쁨, 다다익선이죠.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굳이 시리즈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한나 선교회 때부터 시작했던 그 설교 시리즈를 봤을 때 총 3부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때 했던 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것이 2부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3부 마지막 시리즈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총 이 세 개의 이 설교를 관통하는 세 개의 단어를 좀 꺼내보자면 중생과 회심과 성화라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좀 펼쳐보십시오. 6장을 펼쳐보시고 11절부터 17절, 18절까지 쭉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여기 할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는가라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대교의 문화에 젖어있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교회 안에서 펼쳐감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하는 받는 사람들이 서너 명씩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의 현상들을 올바른 교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서 이해하고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설교 후반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고 최선을 다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 재림의 날, 이 성화가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리교나 혹은 천주교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감리교에서 혹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좀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리교와 장로교가 뭐가 다릅니까? 감리교는 장로가 없고 장로교는 장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교회가 보면 어때요? 감리교도 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감리교랑 장로교가 뭐가 달라요? 바로 이 교리에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이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 얻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조금 복음에서 어긋난 것이겠죠. 그런데 감리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들을 살펴보면 좀 그러한 리앙스가 그 안에 좀 담겨 있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인간의 어떠한 이 성화 과정에서 행하는 자신의 어떠한 그 노력이나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화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감리교의 교리인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장로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 얻은 그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감격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노력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사실 강력한 표현 아닙니까?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자신의 이 욕망과 또 육신의 정욕을 죽여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닐까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 17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바울은 자신의 몸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뭐예요?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타 스티그마타 투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한국말로 쉽게 번역해 보면 예수의 스티그마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스티그마라는 게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고요. 또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축을 키우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라는 이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요. 이탈리아 그리고 또 저 북아프리카 또 위로 올라가면 뭐 프랑스 같은 지역도 점령하죠. 또 더 넘어가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이 지중해 전체를 점령한 것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예가 내가 좀 내 주인을 떠나서 한번 도망을 쳐보겠다라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동네에서는 노예였는데 저 동네로 도망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인도 이 노예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 이 가축인데 어느 날 이 가축이 도망가서 옆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 가축이 이 양이나 소나 닭이 지금 우리 집 이 가축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는 그 주인들이 자기의 소유물에 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우리가 왜 이 정육점 같은 데 가면 돼지고기 같은 거에 이렇게 막 도장 찍어 놓는 거 있잖아요. 막 2 플러스 A 막 이렇게 등급 찍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도장으로 찍어 놓으면 뭐가 단점입니까? 물로 얼마든지 그 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벗기면 또 벗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가축이나 이 노예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이 낙인을 찍은 거죠. 어떻게 찍었습니까? 아주 이 뜨거운 불타는 쇠붙이에다가 그 끝에를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든지 아니면 주인의 가문의 그 문장을 새겨놔가지고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그 달궈진 그 불을 노예의 몸에 찍거나 아니면 가축의 몸에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찍혀있는 그 부분이 나중에 이 화상을 입어가면서 여기에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가슴을 가리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손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심지어 이마에다가 그걸 찍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노예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어딜 가도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티그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쉽게 말하면 예수의 낙인이 내 안에 찍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벌겋게 타오르는 세부치로 찍어 새긴 이 스티그마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스티그마가 몸에 찍혔을 때 노예는 평생 그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내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으며 이 낙인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어디에요?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몸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정말 이 세부치를 들고서 예수님 예수스라는 그 헬라어를 자기 몸에 문신처럼 새겼나 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이 증거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육체에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증거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타 스티그마 투 타 예수,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 뜻과 동의어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 노예라는 단어 대신에 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보면 분명 종이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종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servant라고 그러고 노예는 뭐라 그래요? slav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원래는 slave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servant, 종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보실 때 이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하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사실 servant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은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종이나 노예나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servant와 slave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의 개념이라는 것은 오늘날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하인의 개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이 고용주에게 돈을 받습니다. 급료를 받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인 밑에서 일하다가 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날 대하는 것도 좀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고 뭔가 좀 급료도 좀 잘 안 주는 것 같은 거죠. 아, 나는 당신 밑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주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존재가 servant 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슬레이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정말 그렇게 수고하여도 월급이 없습니다. 급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예는 그가 가진 그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인 거죠. 그래서 그가 베푸는 노동력, 그가 흘리는 땀, 심지어 그가 흘린 피값까지도 다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극단적인 예로 하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하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다릅니다. 노예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누구의 것이 돼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의 원리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현대인이 사실 이 노예라는 말을 쓰면 뭔가 좀 되게 이 거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죠. 실제로요 우리 성경을 좀 보면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1세기에 안디옥 교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문으로 우리는 바꿔서 말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 말은 아, 당신 참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좋게 사용하려는 말이 아니라 비난조로, 조롱조로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바꿔 말하면 예수의 미친놈, 뭐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또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뜻이 있으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와 내 생명까지도 나는 하나님에게 바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요소가 빠졌죠. 뭐예요? 구주가 되었다는 것. 그게 무엇과 무엇을 합성합니까?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맞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내가 이 사실은 믿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도 믿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믿습니다만 실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외치는 그 호칭이 뭡니까? 주여, 주여 아니에요? 주여 삼창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 curious, 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호칭만 남게 된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라는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주인님이라는 거죠.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님. 그 고백을 우리는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왠지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말은 호칭은 주인님이지만 잠깐만 저기 가 계십시오. 요거 내가 알아서 내가 서명하고 다 끝내놓을 테니까 요거 끝나면 잠깐 마실 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마치 이런 표현처럼 예수님을 그냥 마치 바지사장처럼 그냥 이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서만 남겨있는 호칭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반쪽짜리 복음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구원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인정하면서 살았지만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들은 내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선교단체 이 University, 영어로는 그 University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IBF라는 선교단체인데요.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1학년 1학기 때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 다른 거 가르쳐주지 않고 1년 동안 이것만 하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ordship, 주대심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재정의 주대심, 시간의 주대심, 관계의 주대심, 내 삶의 목표의 주대심, 내 꿈의 주대심, 이거를 바탕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20살 대학생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그 밑에 유치원 아이들도 이 주대심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이 여부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먼저 가장 토대가 돼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반석이 무엇이냐면 롤드십이에요. 롤드십. 주대심이 내 안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주대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놀고 먹고 쉬고 그냥 내 취미 생활하는 데만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주님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요 시간 사용하는 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내 타임 테이블은 내가 짭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에 롤드십이 안 돼 있는 거죠. 재정의 롤드십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아마도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11조는 그래도 다 하실 겁니다.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실 정도,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실 정도면 아마 11조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도 다 떼어놓고. 근데 이 나머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영성에 얼마나 깊이 관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만을 딱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재정의 주대심이 안 돼 있다라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낸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은 주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라는 표현으로 11조를 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 반대인 거죠.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띄워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1조를 낼 때 11조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를 기도하는 사람이 재정의 주대심이 인정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영수증을 내게 가지고 오라. 당신의 그 돈의 출처의 내역들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당신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말했어요. 참 일리 있는 말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가장 많은 비중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말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중에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11조를 내고 주일에 헌금 내는 것 말고 그 외에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던가 또 교인들에게 베푼다던가 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내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우리가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됩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묻고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재정의 주되심인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제가 다 20살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뭐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 뭐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재정의 주되심, 시간의 주되심, 관계의 주되심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영혼의 어떠한 그냥 만족을 위해서만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단순히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오늘 아침에 읽은 큐티 가운데 나왔던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내가 꺼내놓음으로써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롤드십. 이러한 이 주되심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펼쳐나간 한 사람의 크리스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정말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롤드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롤드십, 이 주되심이야말로 모든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롤드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되심이 없기 때문에. 왜 말씀 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롤드십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어도 오늘 살아가는데 아무런 이 불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주되심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는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사람하고 만나는데 단순히 그냥 즐기고 좋고 웃고 떠들다 오는 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방문하고 만나는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며 내 입술을 통해 어떠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것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의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삶의 주되심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 보면 티가 나요.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기준하고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무언가 다름이 보이고 대화를 나눠도 무언가 냄새가 다른 거죠. 특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그를 나의 주인됨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이 총체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이 부분만큼은 제 소견대로 하겠습니다. 대학생 제가 이제 3-4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리더가 돼서 1-2학년들을 이제 다시 바라보면서 이 롤드십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이 학생들이 롤드십이 제일 안 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 그리고 재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성교제 문제였어요. 이성교제 문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여자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사귀고 기도해보고 좀 관계 어떨지 보라는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애들이 가서 쏟아가는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 다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애들이 막 이끌려가더라고요. 막 무너지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나중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고 와가지고 아, 이거군요. 아,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선택한 삶의 결과가 이거네요 하고 깨닫고 오는 거죠. 제가 지금 대학생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이 작년도 성년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삶을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계속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싶지 않아 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독립적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가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여유가 되면 다 부모 떠나서 살잖아요. 아, 부모 간섭도 싫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귀찮고 막 일어나라는 소리도 귀찮고 그냥 나만의 영역,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다가도 서로 막 너무 이 생활에 개입하니까 이것도 싫어서 그냥 나는 나 스스로. 그래가지고 정말 좀 부유한 사람들은 집도 남편 집 하나, 아내 집 하나 해가지고 그냥 따로 살아가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홀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인간의 이 패러독스가 뭐냐면 그렇게 혼자 서 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한번 카메라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사단이 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처음에 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아, 죽지 않는다. 너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속여?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와를 속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거를 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 스스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줬던 최초의 유혹인 거죠.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 그래? 여태까지는 하나님 의존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씨앗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어요? 돈이 있으면 자신 있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당당하거든요. 스스로 독립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현대인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려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계셨어요? 영어로 I am, who I am, 한국말로 뭐죠? 나는 여호와라. 그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그 중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제일 좋은 이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고 또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 그러죠. 그 말은 자기가 왕족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학파에서 자랐어요.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그 교수 밑에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다 다루고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했던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를 다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인분처럼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이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헬라어 엔 크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요? 떠나서요? 안에서 한 거죠.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절대 의존이 오히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성경의 그 어느 성경보다도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실수하고 있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할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 오는 분도 많잖아요. 아유, 교회 가면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교회 가면 내가 술도 끊어야 되고, 여자 문제 복잡한 사람들은 지금 교회 가면 막 이거 정리하고 돈 문제 막 복잡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모습, 이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짓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참된 만족이 없고 오히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다라는 그 자유에 오히려 복속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전체의 숲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어떤 흔적이 있고 어떠한 율법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다 스티그마 다투 예수, 예수의 그 흔적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왜 예수님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내 나름대로 총명함이 있는 이 존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항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일화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매듭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따금씩 이 교회의 이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집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눈을 감고 찍어도 저 사람은 안 찍었을 텐데 하고 생각될 만큼 너무 안 어울리는 커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저희 교회 너무 다 잘 어울리셔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성격이 막 너무 막 다혈질이고 막 불 같은데 여자 집사님 막 천사 같은 경우. 그래서 자녀들도 볼 때 엄마 아빠 도대체 어떻게 만났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런 경우 있죠. 네. 없습니까? 주변에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토리들을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 20대 중반에 이제 이 처녀 시절에 이 남자 집사님이 너무 한눈에 뿅 간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 처녀가 이 다니는 회사 앞에 가서 맨날 기다리고 퇴근할 때 되면 이제 집 앞에 이 그 가로등 옆에서 서 있고 꽃 하나 막 들고 뭐 먹을 것도 좀 들고 막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 처녀가 이 집사님이 막 질리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좀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막 정말 이 무안을 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막 욕도 했겠죠. 막 오지 말라고. 근데도 이 남자가 다음날 되면 또 먹을 거 꽃 들고 와가지고 그 가로등 밑에서 집 앞에서 또 이 여자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막 반복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이 남자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주 미묘한 감정으로 이 사람 어디 갔어? 사람이 말이야 일관성이 있어야지. 막 그러는 거죠. 어? 사람이 말이야 뭐 이렇게 급박 뭐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조금씩 이렇게 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결혼 웨딩 마치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을까 보면은 참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싫고 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표현도 좋잖아요. 사랑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 아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살아? 왜 돈 벌어서 교회 바쳐? 왜 그렇게 바쁜 이민생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밤에 가서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래? 그냥 집에서 쉬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담백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뭐로 있는 게 더 기뻐요? 문지기로 있는 게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서 구원자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되신 그리스도,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깊은 연애에 빠지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을,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해 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